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7장 54절에서 60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야, 우리가 오늘은 성찬식에 있어서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삶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나오기 전에 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들을 세우게 되는 사건이 먼저 오게 됩니다. 집사들이 세워져서 구제 사역을 맡게 돼요. 지금의 집사들의 사역과 같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더욱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구제 사역까지 맡게 되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집사들을 세워 구제 사역을 맡기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더욱 굳게 세워져 갖고 하나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그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6장 5절에서 7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따라오죠? 이렇게 집사들을 세운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교회는 점점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그 사도행전 6장 5절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일곱 집사들이 세워지는데 그 이름을 한번 보세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런데 이들 일곱 집사들의 이름들을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어 이름. 당시에 교회가 선출한 집사들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 앞장에 가면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싸우는 그 과부들의 그 구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먼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우셨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집사들을 세우게 된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집사들을 세운 배경이 무엇이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네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 불평과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하나됨이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집사들을 뽑아서 구제 사역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없애고 온 교회가 더욱 하나됨을 이루어가려 했던 것으로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들의 사역이 중요해요. 온 교회에 정말 연약한 분들 또 부족한 분들 그들의 피로를 채워줘서 온 교회가 다 함께 하나 되어 가는 데에 그들의 사역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헬라파 집사들이 세워진 데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도행전은 모든 목적을 여기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로 인도하시는 목적, 교회 집사들이 세워지는 목적, 뭐 사도 바울이 세워지고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떠나고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도행전의 목적을 이 목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제 이후부터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집사들이 세워지고 난 후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어떤 전환점이 찾아오냐 하면 이방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이 헬라파 집사들의 전도사역이 보여져요. 그저 구제사역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전도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이방 땅에까지 확장되어가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 뒷부분에 가면 교회가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집사들이 세워지고 난 후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먼저 스데반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도 스데반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집사들의 사역이 보여져요. 빌립 집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 여러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건이 찾아와요. 그 내시가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니골라 집사, 안디옥 사람, 그 니골라 집사가 나온 이방 땅 안디옥에까지 예수님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더욱 온전히 성취되어가는 배경에 헬라파 집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에 가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의 집사들이 세워지고 난 후에 오늘 본문부터 우리는 스데반과 빌립 같은 초대교회 집사들의 복음 사역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누구의 사역을 가장 많이 보여주시느냐?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의 사역,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어마어마한 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 많은 부분을 스데반의 삶과 사역과 죽음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스데반의 삶과 사역과 순교가 교회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 스데반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예수님이 지금도 이 교회에 거주하시며 내주하시며 성령님을 통해 무엇을 이뤄가시는가 스데반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당시의 집사직하고 지금의 집사직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 이것은 한 가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통해 사도들의 사역을 도울 일곱 집사들을 처음 세우실 때에 물론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집사로 세우셨지만 사도들처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표적과 기사도 행했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에 구별된 세 직분이 확실히 자리 잡기 전에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전환기적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환기적 시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전환기적 시기가 사도행전에 있었다는 것을 볼게 되고 당시 집사들이 사도들처럼 같은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말씀 사역에도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의 집사직과 지금의 집사직이 차이가 있어서 당시의 집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적 집사라 그래요. 지금의 집사하고 차이가 있죠. 이러한 사도적 집사들 중에 스데반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소개되는 모습을 보세요. 6장 5절에 가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6장 8절에 가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자. 6장 10절에 가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사람들이 능히 당치 못한 자. 스데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 또 그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앞장에 기록된 그 2장 3장에 가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그 첫 번째 오순절날 이후의 설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50절이 넘는 스데반의 설교가 보여져요. 구원 역사적 설교예요. 전체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원 역사적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약이 다 나와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도 너무나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이 이렇게 스데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스데반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집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우리도 그를 그저 단짜 그보다는 스데반이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교회가 스데반을 통해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의 이 삶과 사역과 순교를 통해 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의 내용도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새로운 단락으로 옮겨져 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렇게 여러 단락이 있는데 스데반의 순교가 새로운 단락으로 옮겨져 가는 전환점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에 부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스데반의 사역과 순교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교회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먼저 보면 스데반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라는 그 단어 우리 예전에 계시록 성경 공부할 때 배웠어요. 그 말터라는 말을 뭐 발음이 안 좋아 말터라는 그 영어 단어가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했을 때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죽임을 당함까지 예수님을 증거한 증인, 순교자. 그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이런 스데반의 하나의 핍박과 죽음으로 끝나질 않는다는 거죠. 스데반이 속해 있는 교회. 스데반이 하나 되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진리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흐름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역사의 중심을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이뤄가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느냐, 교회의 고난과 핍박이 함께 있었습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 없이 진리 복음을 지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공회에 잡혀가 매를 맞고 위협을 받고 풀려나게 돼요. 그 후에는 모든 사도들이 다 공회에 잡혀가 채찍을 맞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까지 더욱 큰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라는 세상의 심판을 받아요. 점점 고난과 핍박이 커져가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이루어져가요. 점점 교회와 성도들은 진리 복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굳게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진리 복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굳게 서는 것이 교회에 찾아온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루어져 가요. 누구를 닮아가는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첫 번째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교회 역사 속에서 스데반의 사역과 순교의 두 번째 중요성이 있는데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말씀드린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 찾아온 큰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8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8장 1절에서 6절. Acts chapter 8 verse 1 through 6. 곧 7장 뒷부분에 스데반의 죽음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스데반이 죽은 날이에요. 교회에도 똑같은 큰 박해가 찾아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목숨 걸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나머지 성도들은 흩어지는데 어디로 흩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제 교회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지상명령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죠. 오순절 사건 때는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 시작점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환난과 박해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 갔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성취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세 번째로 스데반의 순교의 중요성이 있는데 스데반의 죽음의 배후에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가면 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의 죽음과 계속되는 교회의 핍박의 배후에 있던 우두머리 같은 자가 있었어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누구죠? 후에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워지는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가장 마지막 내용이 뭐죠? 사도행전의 맨 끝의 내용이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 로마의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하는 걸로 사도행전이 끝을 맺어요. 로마가 땅끝입니다. 땅끝이라 할 수 있는 그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지막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상명령이 성취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으로 성취된 지상명령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로는 언제든지 누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 다음 성찬 주일에는 이 사울의 회심하는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스데반이 있고요. 스데반의 사역과 순교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오고 예루살렘 교회도 새롭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순교자의 피가 흘려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교회는 더욱 큰 환란으로 갔어요. 스데반의 고난이 전체 교회의 고난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큰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더욱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고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 굳게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전체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지만 개인적인 교회인 성도의 삶도 어떠했을까요? 그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각 성도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환난 박해를 통해 더욱 그 삶 속에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오빌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고난과 핍박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라로 여러분 자신들을 확장해 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그 이전까지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교회가 뭘 얼마나 잘해가지고 이렇게 굳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내용이 앞에 와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할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싸움으로 교회가 나눠지는 사건. 이 밖에도 많아요. 사도들끼리도 다퉈요. 바나바와 바울도 심히 크게 다투고 흩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렇게 여러 시련과 고난 속에 교회 안팎으로 찾아오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천국의 원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 시련과 고난을 통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정금같이 연단하시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굳게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삶 안팎으로, 성도의 삶 안팎으로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먼저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 누구를 붙들라고? 예수님만 붙들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굳게 세워가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축복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운 축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이 스데반에게 주시는 축복, 스데반과 한몸으로 연합된 이 교회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스데반의 삶과 교회를 통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만 드러나면 돼요. 교회로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참여하여 진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 복된 예수님을 증거하는 현실이 스데반을 통해서 먼저 보여져요. 보세요. 스데반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크게 일곱 개 모습이 나타나는데, 먼저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와서 변론하고자 하되 능히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였다. 누구 모습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셔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요. 천국 복음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변론하고자 하되 예수님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두 번째로,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공회 앞으로 끌려가 재판을 받았는데, 예수님처럼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거짓 고소를 받아요. 6장 11절에 가면 스데반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13절에는 거룩한 곳, 성전이에요.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였다. 거짓 고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거짓 고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어요.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을 가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셨을 때 천사와 같이 그 얼굴이 빛나는 광채로 빛나셨습니다. 예전에 모세 생각나세요? 십계명을 받으러 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후에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광채로 빛났던 것을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스데반의 얼굴도 누구 영광 빛내는 광채였을까요? 천사와 같이 빛났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반영하듯 천사의 얼굴이 왜 빛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섬기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반영하는 광채예요. 천사의 광채. 예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광채로 빛났던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이끌려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스데반도 7장 57절에 보면 사람들에 이끌려 성문 밖으로 내쳐지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가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어떤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며 죽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어떤 기도하셨죠? 그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들을 간구하시며 아버지여, 저희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누구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스데반의 죽음의 가장 우두머리격인 사울을 용서해 주십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열린 천국문을 향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르게 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도 자기 죽음을 통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봐요. 그리고 그의 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 열린 문 천국으로 들어가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광으로 살아갑니다. 크든 작든 우리도 같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스데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요? 우리 어떤 성도님은 아, 스데반 얘기만 나오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슬프죠. 눈물 나요. 그런데 그냥 슬프고 불쌍한 건가요? 아니면 야, 스데반 참 위대하다. 저렇게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야. 아니면 안 됐든지 위대하든지 아, 그래도 나하고는 뭐 별로 상관없는 삶, 나하고는 멀리 떨어진 삶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닮고 싶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고 싶고 나도 이러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이르는 것을 열망하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 끝까지 증거하는 스데반처럼 살다 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 스데반과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닮은 삶 증거하며 예수님 전하다가 죽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린 자였습니다. 스데반만 아니라 스데반이 속해 있는 초대교회가 이 복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교회와 성도의 최고의 영광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우리의 열망을 두지 않고서는 뭔가 다른 축복과 다른 영광을 기대하며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각 성도와 대업일로 장로를 부르시고 누리게 하시는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에 열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교인이 되고 왜 우리는 이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는가?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열망하고 간구하며 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이 땅의 교회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죄인들도 있었고 헬라파 유대파 교인들이 서로 나눠지고 싸우는 죄악도 있었고 사도들끼리도 서로 다투고 나눠지는 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과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무엇을 이뤄가시는가? 그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로 천국에 속해 있다는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뭘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바라고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무엇인지 이 교회로 무슨 축복과 영광을 내려달라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위하다가 이 세상과 씨름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뜻이 온통 우리 자신들의 세상 유익만을 찾고 구하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현실이든지 기쁘게 예수님 누리고 증거하고 전하다가 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우리의 열망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의 삶에 대해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복하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얘기는 온통 자기 자신의 세상 유익과 영광만 생각하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 죄인들의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기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바로 그 삶이 스데반이 믿음으로 증거하고 누렸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천국을 구하고 증거하는 삶,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 복된 삶으로 우리 대우빌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굳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할 수 없음을 더 드러내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드러내게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리 만만치가 않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 하실 거예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일이 너무나 바쁘고 힘에 겨워서 이렇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린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걸. 그래서 아유 다 아는데 너무 세상 일이 바빠서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으시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다시 확인하고 하나 되어 가라는 거예요. 왜? 그 중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나오기 때문에. 스데반은 지금 할 일이 많이 없어서, 세상에서 돌아볼 일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예수님 전하다가 헛되고 쓸데없는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스데반은 자신을 위해 귀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 전혀 아깝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귀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마음의 중심을 갖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스데반은 그 은혜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 삶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차지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스데반의 가장 큰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스데반이 바라본 것이 또 하나 있었죠. 자신을 위해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 죽는다고 해도 그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잃고 목숨까지 잃는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속한 천국 백성, 천국 생명을 얻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를 먼저 구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바보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결코 헛되이 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도 감히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냐? 세상 일을 돌아보게 하셨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스데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스데반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어땠을까요? 아유, 억울해 죽겠죠. 너무 비참해요.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자신을 둘러서서 대적하며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봤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거기 누가 계셨어요? 오늘 보면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바라본 자신의 참 현실이었습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같은 현실은 믿음으로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과 용서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해 비추고 계십니다. 바로 이 현실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더욱 예수님을 기쁘게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본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히브리서 1장 3절과 8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계시록의 여러 구절도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런데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십니다. 서 계시다는 표현을 꼭 보여주세요. 왜 앉아계시지 않고 서계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모습은 스데반이 이 세상에서 받았던 공회 앞에서 받았던 법정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느냐? 그보다 더 공의로운 천국 법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유대인의 공회보다 더 큰 재판이 하늘에서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보좌에 앉아계시고 그 우편에 누가 서서 스데반을 증거해주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스데반의 대언자로 스데반을 증거해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거짓으로 참소할 때 사단이 끊임없이 고소할 때 스데반은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예수님도 친히 서서 스데반을 위해 증거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스가랴서에 나왔던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죠. 그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이 자기 피와 의의 공로를 가지고 스데반을 위해 대언해 주십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온전히 의롭다함을 입은 자임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친히 스데반을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그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비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듯 신랑이 사랑하는 자기 신부를 간절히 기다리듯 우리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성도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 보좌에서 일어나 천국문 앞에서 그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았던 스데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돌에 맞고 죽어가는 스데반은 아팠지만 기뻤습니다. 서서 자기를 영접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드러난 천국 영광을 바라보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곧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눌 사랑의 교제를 바라보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 죽음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데반만 누렸던 현실로 보여주시는 걸까요? 스데반과 하나 되었던 모든 교회가 여기에 참여되어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은 은혜, 같은 축복, 같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라고 하십니다. 그것만이 모든 걸 이기는 힘이라는 것. 믿음으로 예수님과 천국만 바라보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이기고 할라파 유대파 나눠짐도 이기고 결국은 예수님과 천국만 바라보는 것으로 스데반과 온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예언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광야교회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는 안팎의 시련을 만났죠. 40년 동안.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으로 끝납니다. 새언약의 교회는 달라요. 바라보게 하세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바라보게 하셔서 이겨나가게 하세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비가 기다리시듯 신랑이 기다리시듯 우리 예수님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맞이하시려고 보좌에서 일어나 천국문에 서서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피와 의의 공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쁩니다. 어떤 환란이 있든지 기쁩니다. 아프고 힘이 들어도 기쁩니다. 서서 우리들을 기쁘게 영접해 주시고 천국교제 나눠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기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신 걸 바라보니 너무나 기쁩니다. 곧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나눌 사랑의 교제를 바라보니 너무나 기쁩니다. 그 현실을 어디에서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성찬상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서서 하늘문을 여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어주신 모든 천국 축복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사랑의 얼굴빛으로 비춰주시며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기쁨으로 이 성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시고 예수님 증거하며 받는 고난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여기서 힘이 나요. 내가 낮아지는 것도 내가 쇠하여 가는 것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돌로 침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흥하시고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것이 기쁜 겁니다. 자신을 둘러서 대적하며 돌을 던지고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던 스데반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에서 눈을 돌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있으며 거기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맞이하며 기다리시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고 주님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숨이 닿는 날까지 기쁨으로 힘써 예수님만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대우빌로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데반을 통해 교회에 부어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한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교회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 증거하는 삶으로 예수님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삶을 더욱 예수님 바라보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절 찬송하겠습니다.